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견해차로 무산됐습니다. 미국이 작성한 언론 성명 초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활동이 핵무기 전달체계 개발로 이어지고 영내외의 긴장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 측에 탄도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 행동을 즉각 멈추고 이들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이 준비한 언론 성명 초안에 반대해 성명 채택이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 이미 합의했던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미국 측이 상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담당 고위대표는 최근의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중국과 유럽이 이를 완화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모게리니 대표는 오늘 칭화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사태가 전 세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중국 관리들과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국제사회와 다시 교류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줄리 비숍 호주 총리도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하는데 중국이 좀 더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 등 고위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번 방문은 최근 실시된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이슬람 보수주의자들이 득세해 위도도 대통령 정부에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위도도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차를 함께 나눈 데 이어 별도의 공식 면담 뒤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동남아시아 최대 이슬람 사원인 이스티칼 모스크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집트에서 세드키 소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집트는 현재 정치와 재정, 안보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매티스 장관은 이집트 정부가 시나이 반도는 물론 일부 도심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는 테러에 강력히 맞서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지난 9일 알렉산드리아와 탄타에 있는 콥틱 기독교회들의 테러 공격을 가해 신도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중심지에서 어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사회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총기를 발포해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국가방위군 병사 한 명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3주간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맞불 시위에 나선 지지자들에게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평화와 투표로 이길 준비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마두로 정부가 자국 헌법을 위반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에 탑승한 미국과 러시아 우주인 두 명이 오늘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인 잭 피셔 씨와 러시아인 표도르 유루치킨 씨는 앞으로 4개월간 지구 궤도를 선회하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며 연구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들은 현재 각각 한 명씩 근무 중인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우주인과 합류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미국인 패기 윌슨 씨는 오는 24일이면 현재 최장 체류 기록인 534일을 돌파하게 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We're reviewing all the status of North Korea both in terms of state sponsorship and terroris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범 석 달이 지난 현재 북한 문제는 새 행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미국인 과반수가 시리아 공습은 지지하지만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이 끼겠고 동해안은 낮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7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과거와 다른 조건에서 미국과 관여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대북 압박 수단의 일환으로 설명했습니다.
We're reviewing all the status of North Korea both in terms of state sponsorship of terrorism as well as all the other ways in which we can bring pressure to bear.
틸러슨 장관은 19일 국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여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모든 수단과 함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등 북한에 부과할 모든 지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루어질 관여의 성격을 북한이 과거 진행된 대화와 다른 상태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평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테러 지원국 지정은 해당 국가가 테러 지원국 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가름할 모든 가용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뤄지는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SST designations are made after careful review of all available evidence to determine if a country meets the statutory criteria for designation.
이어 북한은 테러 지원국에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며 핵실험, 탄도미사일 활동, 확산, 인권유린,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지위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독자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3일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12일 발의 이후 발생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재지정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현재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된 가운데 북한 문제가 새 행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북한 문제는 새 행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 현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We have somebody that is not doing the right thing and that's going to be my response.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신의 책임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연일 북한 관련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과 7일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예상과는 달리 남중국해 같은 양자 간 현안들은 제쳐두고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의 위험성과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Over the past 18 months, North Korea has conducted two unlawful nuclear tests.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18개월 동안 두 번의 불법적인 핵실험을 했고 전례가 없는 많은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외교안보의 양대축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각각 지난 2월과 3월에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대륙 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커다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운반체제 개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고 이는 미국을 가장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이 같은 지속적인 관심은 앞선 행정부와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등 전임 정부들도 북한 문제의 위험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미루고 대중적인 반응만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두 달간의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대북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소전 선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최대 압박과 개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북 정책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결정 같은 중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 협상 등 적극적인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군사적 선택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피한 채 미국의 목적은 지역 갈등을 일으키거나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을 통한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선턴 대행은 새 대북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치료대를 지닌 중국이 이를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중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al question, of course, is what kind of progress we're going to see, what actions China will take, whether China's policy of prioritizing the preservation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북한의 비핵화 압력을 가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석 달 동안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세 차례 미사일 발사는 실패로 끝나는 등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태양절을 대형 도발 없이 넘겼지만 여전히 언제든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을 맹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이 지난 16일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지만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일 등을 고려할 때 언제든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과 각 부처가 미한 동맹이 강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최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안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펜스 부통령의 방한 당시 발언에 대해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주의 감각과 정세 판별력을 잃어버린 넋두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개인 명의 기사에서 황 권한대행이 미국 부통령을 만나 반공화국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모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가진 황 권한대행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핵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며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와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을 둘러싼 한반도 4월 위기설이 돌았지만 아직은 그런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미국의 전방위 대북 압박과 미한 공조로 북한이 섣불리 도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을 말폭탄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북한이 행동을 자제하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갈 거라고 보고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라는 그런 어떤 레토릭 때문에 본인들이 안다면 자신들이 오히려 더 길을 죽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북한이 오히려 자신의 어떤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전략적 어떤 도발이나 어떤 시험, 발사 시험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도발보다는 상황 관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북한으로선 미국의 군사적 강압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고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민족끼리의 반응도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수세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강경하고 도발적인 언사나 단어들을 나열하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던 제재에 관련해서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비타협적 자세로 일관하겠다. 일단은 그런 어떤 소극적인 대응, 거부적 반응,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정 박사는 북한이 다음 달 있을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중국의 대북 전략 변화 추이 등을 지켜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대통령 후보들 사이에 주적 개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의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대한민국 법체계는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동반자로도 보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무력 대립도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로 끌고 간다는 두 가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 1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 채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는 지난 주말 동안 북한의 행위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 채택을 시도했지만 15개 이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VOA에 러시아가 언론 성명 채택에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이번 언론 성명은 가장 최근인 지난 6일 채택된 언론 성명과 비교할 때 발사 날짜 등 몇 가지만 바뀌었을 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채택에 반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4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하는 안보리 언론 성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내 군사활동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올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4차례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일국으로는 가장 많은 총 11번의 언론 성명이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이 무산된 데 대해 미국이 상정을 철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 언론 성명 초안에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화란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러시아와의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자 상정을 포기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부는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문구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에도 담긴 내용이고 미국은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었다면서 이 문구를 언론 성명에 담는 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한반도에서 맥스 썬더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항공기 100여 대와 병력 1,200여 명이 참가해 대규모 공중전투와 정밀 타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공중전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한 공군이 이달 14일부터 2주간 연합작전 능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항공 전역 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0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항공 전역 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미 공군의 F-16 전투기와 U-2 고공정찰기, 해병대 수직 이착륙기, 해군 전자전기 등이 한국 공군에선 F-15K를 비롯해 KF-16, FA-50, 항공통제기 등 모두 100여 대의 항공기가 투입됐습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두 나라 공군 병력은 1,200여 명입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북한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과 북측 전투기에 대응한 공중 전투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미한 공군은 청군과 홍군으로 나눠 북한 전투기의 전술을 최대한 재현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일엔 토머스 버거슨 미 7공군 사령관이 한국 측 FA-50 전투기를, 원인철 한국 공군 작전 사령관은 미 공군의 F-16 전투기를 타고 지휘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버거슨 사령관은 맥스 썬더 훈련이 한반도 안보에 필수적인 전술을 함께 훈련하는 좋은 기회라며 훈련을 통해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한 양국의 확고한 공약과 전군의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원인철 사령관은 맥스 썬더 훈련을 통해 적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도발하든 완벽하게 제압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례적인 맥스 썬더 훈련의 실시는 최근 정세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지키려는 두 나라 군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입니다.
2017년에 그 연합훈련의 의미가 굉장히 북한 도발과 연결되면서 한미동맹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연례적인 훈련이지만 이런 정치 상황의 불안정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방어를 위한 양국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한 두 나라 공군의 맥스 썬더 훈련은 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매년 1회 실시됩니다. 맥스 썬더 훈련은 미한 공군의 상호 운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08년 F-15K 전투기의 레드플래그 훈련 참가를 위해 실시한 연합훈련이 모태가 돼 2009년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금지선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 시기와 수위에 대해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타협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핵 능력 고도와 시간표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북한이 제재에 따른 단기적인 손실보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장기적인 전략적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의 전례 없이 강력한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향후 고강도 도발 카드를 쓰는데 상당한 고민과 손익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애써 의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사실상 미국의 금지선, 이른바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경우 북한이 발사 시기와 수위를 놓고 저울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윤 연구위원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시기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ICBM 실험은 당분간 조금 시기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스스로가 추가 핵실험보다는 ICBM 실험, ICBM 능력 고도화에 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 핵실험 대신 육체 핵실험 대신 ICBM 실험을 조기에 감행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대로 중국을 배제하고 군사적 강압수단을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미 백악관은 지난 11일 미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 바로 미 본토 해안까지 위협하는 핵보유국 북한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완성할 경우 동북아 안보 지형의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점도 북한에게 전략적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한국의 외교관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ICBM 엔진 개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ICBM의 핵심인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기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익 교수는 북한이 완전한 ICBM을 만들기까지는 적어도 2, 3년, 실전 배치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혁 교수는 북한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ICBM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측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향후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인선이 완료되는 6, 7월 이후에 어떤 담판을 앞두고 그 몸값을 올리면서 기싸움 차원이기도 하고 또 카드 협상 카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핵실험은 아닐지라도 한 번도 발사해보지 않은 ICBM의 어떤 시험 발사는 하고 가는 것이 북한한테 상당히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ICBM 발사는 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이 육체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성윤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ICBM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한 차례 더 실험이 필요한 육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조만간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ICBM보다는 6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한 번의 기술적 필요성이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50킬로톤에서 200킬로톤 사이 정도의 폭발력을 목표로 하는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6차 핵실험 때 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수소탄의 최종 완성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아마 물론 대북 제재와 강압이 따르겠죠. 하지만 ICBM 발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도는 조금 낮을 거예요.
반면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자제하면서도 단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저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고려대 남성욱 행정대학원장입니다.
6차 핵실험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다소 부담이 큽니다.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6차 핵실험을 꺼내기에는 다소 부담이 큽니다. 일단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아직은 북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강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에 일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비춰볼 때 북한이 ICBM 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한반도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중국 정부가 향후 북한에게 북중협력 지속과 단절 가운데 양자태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단호한 태도가 없다면 북한의 ICBM 발사나 핵실험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에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항공모함 칼 빈슨호의 항행 일정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당초 발표대로 항모 전단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을 뿐 언론들이 제기하는 고의적 의도나 혼선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19일 칼 빈슨호 항행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doing exactly what we said and that is we are shifting her instead of continuing in one direction.
매티스 장관은 순방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자들에게 앞서 칼 빈슨 항모 전단이 싱가포르를 떠나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대신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행 중이며 계획대로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통상적으로 군함의 일정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게임을 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칼 빈슨호 논란은 당초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격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 항모 전단이 최근까지 인도네시아와 호주 북부 해상에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짓 발표가 아니라 미국 정부는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ever said. We said that it was heading there and it was heading there. It is heading there.
스파이서 대변인과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항공모함이 한반도 해역으로 향한다는 궁극적인 계획만 밝혔을 뿐 자세한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언론들이 너무 앞서갔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8일 호주로 향하려던 칼 빈슨 항모 전단의 일정을 받고 서태평양 지역으로 가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항모 전단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억제를 위해 한반도 해역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11일 칼 빈슨 항모 전단이 한반도 해역으로 북상 중이라고 확인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며 우리가 아주 강력한 함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들은 칼 빈슨 항모 전단의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전진 배치의 억지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유력했던 15일 태양절에 맞춰 항공모함이 이동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위기가 고조되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12일 항모 전단의 전진 배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말했고 미 해군은 같은 날 남중국해를 항행하는 칼 빈슨호 사진을 공개하며 일정대로 항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칼 빈슨 항모 전단은 한반도로 바로 북상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해역을 지나 호주군과 연합훈련을 한 뒤 19일에야 기술을 한반도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이 명령을 내린 지 열흘 뒤에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서 4,000km 거리에 있었다는 게 알려지자 미 언론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정부의 발표 혼선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인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이런 미국의 발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시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함대가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고 말한 건 사실이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의혹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칼 빈슨호는 축구장 3배 크기에 배수량 10만여 톤, 슈퍼호넷 전투기 등 항공기 60여 대 등을 장착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입니다. 칼 빈슨 항모전단은 이달 말쯤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인 과반이 시리아 공습은 지지하지만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인 55%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학 미국정치학센터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지난 14일에서 17일 등록 유권자 2027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사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2%, 지지한다는 의견은 48%였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외교가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성공한다는 응답자가 49%, 성공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51%로 고르게 갈렸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65%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타격이 정당하다고 밝혀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 해리스폴의 마크펜 국장은 미 의회 전문지 힐에 시리아 공습이 트럼프 대통령 지도력의 성공으로 간주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대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미디어 AOA 뉴스가 19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응답자의 36%, 조금 두려워한다는 사람들은 17%, 어느 정도 두려워한다는 사람들은 24%, 매우 두려워한다는 사람들은 19%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 1월과 2월 미북 교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호나 자선 명목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까지 미국과 북한 교역액이 $2,660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사나 인구통계국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교역액 $21,000에 비해 88%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 인구통계국의 제이슨 진드리치 연구원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월과 2월 북한으로부터 미국의 수입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nt $2,660 worth of software and other pre-recorded CDs, tapes and records. And it was in January.
이 기간 미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물품은 $2,660 상당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미리 녹음된 CD, 테이프 등으로 지난 1월 북한에 수출됐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지난 2002년 이후 대북 교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북한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미리 녹음된 CD, 테이프 등이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드리치 연구원은 교역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주체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CD, 테이프 수출의 정확한 경위는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통상 대북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와 1874호, 2270호, 2321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재무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의 일부 여행사들이 수요 감소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북한 관광 상품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짜리 북한 여행 상품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대형 관광업체인 시트립과 카이사 여행, 중국 청년 여행사가 더 이상 북한 관광 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몇 중국 매체는 시트립이나 퉁청여행 같은 중국의 주요 인터넷 관광 사이트에서 북한 여행 상품이 사라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인터넷 매체인 펑파이신문은 중국 내 대형 여행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가겠다는 사람이 줄었고 또 최근 북한 정세가 악화돼 고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가 북한 여행 상품을 없앴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광 상품이 중국에서 모두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닙니다. BOA가 중국 내 몇몇 유명 인터넷 관광 사이트들을 검색해본 결과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출발하는 북한 관광 상품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펑파이 신문도 대형 여행 업체들 외에 중소형 업체들이 여전히 북한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접경한 중국 단둥에서도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단둥의 한 북한 전문 여행사 관계자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BOA에 정부로부터 어떤 지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광 상품을 취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북 교역 중심지인 단둥에는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많습니다. 이들 여행사 관계자들은 특히 하루짜리 신의주 방문 상품이 인기가 있다고 BOA에 전했습니다. 펑파이 신문 역시 대형 업체들이 수요가 적은 4박이나 6박 상품을 없애는 대신 하루짜리 북한 여행 상품은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둥에서 출발해 신의주에 들르는 하루 일정의 관광에서는 북한에 들어갈 때 입국 사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북한은 외화벌이 차원에서 관광 사람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015년 약 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중국 국적을 제외한 다른 나라 출신 관광객의 수는 한 해 약 8천 명 정도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프랑스 구호단체가 이달 초부터 북한에서 노인 복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북한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럽연합으로부터 53만 3천 유로, 미화 57만 2천 달러를 지원받아 24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북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선연로자보호연맹 역량 강화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노인의 생활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조선연로자보호연맹에 기술을 지원하고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의 노인제도와 복지시설 등을 엿볼 수 있도록 세미나와 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멀티서비스 센터 세 곳을 설립해 노인들을 더욱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며 공중보건단지 세 곳을 재건해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단체는 이번 사업으로 조선연로자보호연맹 관계자 700여 명과 요양원 관계자 308명, 간접적으로는 북한의 60세 이상 주민 330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14%인 340만여 명이 60세 이상이지만 이들을 위해 특화된 보건시설이나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앞서 수년 동안 진행해온 노인복지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노인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27개월 동안 북한 노인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올해 황해북도 소흥시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채소 생산 증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흥시에서 각종 채소 재배를 늘려 타가소와 유치원 어린이 등 취약계층 4만 3천여 명에게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채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내년 8월까지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받은 134만 유로, 미화 142만 달러로 물고기 생산 증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고기 양식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통합 양식 기법을 통해 물고기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지난 2000년부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펴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어젯밤에 진행된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회 내용이 주요 소식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역대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가 출마한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앞으로 19일 남아있습니다. 오늘 한국사회의 주요 뉴스에는 어젯밤에 진행된 KBS 초청 두 번째 텔레비전 토론회 관련 다양한 소식이 다뤄졌는데요. 대선 유력 후보자들의 텔레비전 토론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의 반응, 토론회에서 다뤄진 각종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주장과 반박, 또 새롭게 도입된 시간총량제 스탠딩 토론에 대한 평가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시간총량제 스탠딩 토론, 이른바 미국 대통령 선거식 토론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국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전국의 평균 시청률이 26.4%였습니다.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방송이 됐는데 같은 시간대 방송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최고 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면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도입된 정해진 시간 안에 서서 토론하는 시간 총량제 스탠딩 토론, 앉아서 미리 준비한 예상 답변지를 보고 읽어내려가기가 바빴던 기존의 토론회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토론회가 좋았다는 반응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회가 아니라 말싸움이었다, 토론회가 아니라 청문회였다, 이런 유권자들의 반응이 방송사의 홈페이지 또 SNS 관련 소식을 전하는 보도기사의 댓글로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대 이하의 토론회였다, 이런 혹평이 많았습니다. 상대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 수준이 좀 낮았다, 과거를 들추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난장판이었다, 이런 반응입니다. 진정한 정책 검증과 토론을 위해서는 5명의 후보가 아니라 후보를 더 압축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 등 한국의 안보 위기에 대한 격론도 벌어졌다고 하죠?
네. 그 5명의 후보자들에게 북핵 저지를 위한 외교적 지렛대에 대한 공통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고립이 더 심해져서 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점, 이 후보들, 정당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의 유승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조금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미국과 북한의 극단적인 대결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적극적이고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각 후보들의 질문과 대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격론과 언쟁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지지도가 앞서 있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집중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 공세가 있었고요. 지금의 그런 입장은 어떤가? 뭐 이런 내용을 밝히라는 추궁식의 공격이 이어진 겁니다. 또 북한이 한국의 주적이냐 아니냐, 왜 말을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던 문재인 후보.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다, 라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 대통령 출마자들의 TV 토론에 앞으로 몇 차례 더 남아있죠?
네네. 그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세 차례 토론회가 있고요. JTBC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한 차례 더 있습니다. 앞으로 네 차례 더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육지에 올라와 있는 세월호에서 펄을 분류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3년간 세월호가 바닷속에 갇혀 있었던 흔적이 바로 갯벌, 펄입니다. 예, 세월호 인양에 이어서 선체 수색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 이 펄 속에 섞여 있을 희생자들의 유해나 유류품을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세월호 현장에 설치된 이 펄 분류 작업대 위에 오늘 구멍 3mm 크기의 특수체가 설치돼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작은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 3mm 크기 구멍이라면 웬만한 물체는 다 걸러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미수습 희생자 중에 6살 어린이가 있습니다. 작은 치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채인데요.
네.
그동안 세월호에서 빠져나온 벌은 100에서 150kg 무게 포대 2,600여 개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펄 분류 작업대 위에 올려서 물을 흘려보내면서 일일이 펄 속에 있는 물체를 걸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도 세월호 선체 안에서 양동이로 실어낸 펄이 또 다른 포대에 담겨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선체 안 수색 상황은 어떤가요? 진척이 있습니까?
빨리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선체 속에 쌓여있는 장애물들이 많아서요. 지난 사흘 동안 수색 진척 상황이 3m 정도였습니다. 선체 벽에 설치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어서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씩 걷어내면서 펄도 퍼내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흔적이 있는지 유류품이 있는지 이렇게 발견해가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선체에서 나온 유류품들은 휴대전화와 가방, 교복, 학생증, 신발, 옷가지 등 40여 점이고요. 사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들은 발견 즉시 특수 작업을 거쳐서 복원을 위한 그 전문 기관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가 침몰해 있는 진도 해역에서도 수중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유실되는 그 유해와 유류품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양 과정에서 총 3만 2천 제곱미터 해저면을 40개 구역으로 나눠서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었습니다. 중국 국영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 소속 잠수부들이 지금 그 해저에서 삽과 끌로 일일이 바닥을 긁어내고 있고요. 음파 탐지기도 동원해서 촘촘하게 수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4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어제는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 석 점이 발견됐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 욕구는 매우 높고요. 행복도는 매우 낮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 끝으로 들어볼까요?
네. 무엇을 하든 최고가 되고 싶다는 80%에 가까운 한국 학생들의 욕구. OECD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지만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들 스스로 낙제종을 줬습니다. 한국 교육계에 큰 고민을 던져줬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회원국을 포함해 세계 72개 나라 15살 학생 5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한국 학생들의 행복도 10점 만점에 6.36점을 받았습니다. OECD 평균이 65%였는데요. 이것과 비교되지 않은 80%의 높은 학업 성취 욕구 결과를 아주 무색하게 하는 점수였습니다.
이 성취 욕구는 높은데 행복하지는 않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학생들의 행복도를 어떻게 조사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면 0점, 충분히 만족한다면 10점이라는 점수를 주도록 했는데 학생들 스스로 매긴 점수입니다.
네.
이렇게 나온 점수가 6.36점이라는 겁니다. 이 OECD 회원국 평균 점수가 7.31이었는데 한국 점수가 훨씬 낮죠.
네.
가장 낮은 나라가 터키였는데 6.12점이었습니다. 뭐 6.12점, 6.36점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그렇군요.
겁니다. 한국 학생들의 응답 중에 삶에 아주 만족하거나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53%였고요. 가장 낮은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 뭐 4점 이하를 준 응답자 22%나 됐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학교들, 고등학교들 특히 아침 8시에 수업을 시작하고요. 보통 4시에 마치는데
네.
그 이후에 저녁에 급식을 먹고요. 선택사항이긴 합니다만 자율학습을 하면 밤 11시까지 이어집니다. 이 정도의 상황을 감안하면 행복하다를 기대하는 것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겠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정권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이번까지 모두 8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시리아 사태는 아사드 대통령이 민주적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4월 11일 시리아 칸 세이칸 지역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추진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번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 비행장을 공격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미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아사드 정권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화학무기 사용을 규탄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며 유엔 조사단 활동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쉽게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결의안을 반대한 이사국은 러시아와 볼리비아 등 단 두 나라, 기권한 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세 나라뿐이었습니다. 중국은 과거 시리아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는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다른 중국의 입장 변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와 유엔의 독립적인 조사에 대한 협조, 그리고 시리아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결의안에 대해 노라고 말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번 결의안 표결이 시리아 사태 해결에 분수령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표결을 통해 러시아는 자신들이 살인적 독재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했고 결국 러시아는 계속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바라는 많은 나라의 노력에 러시아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러시아는 이제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